18장,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493페이지요,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교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교회는 또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고백의 말을 이끌어내는 것을 한 사람을 신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 그러한 학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심사상에 대해 지식적인 차원에서 학습이 필요한 것은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에 의해 지식이 구축되고 그 지식으로 인한 고백을 가지고 그가 신자라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갖춰야 할 수준이고 소양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로서의 신자 또는 그리스도라 불릴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6살, 7살 되면 어린이집에 가서 어머니 은혜를 배우지만 그 어머니의 은혜를 어머니 앞에 가서 열심히 잘 가사 한 자 안 틀리고 잘 불렀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보고 효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효도는 마음, 심적인 것이지 겉으로 입으로 불렀다고 해서 배워서 부른 것을 효도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학습하고 배워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뭐라고요? 삶입니다. 삶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혹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혹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무겁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라도 죽어가는 사람의 입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내 구주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듣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계속 고백하려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죽기 전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내 구주다 이 말 한마디를 하라고 다그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고백을 듣길 원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족이 죽어가는 순간에 말 한마디로 그도 천국 갔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심적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술의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러나 이 강도도 사실은요 결코 말 한마디 잘해서 그 구원을 얻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밖에는 또 자신이 예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됐죠. 자신이 뭐예요? 이런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저분은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 의해서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 그냥 그가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필요한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결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성경에 맞게 말을 하고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쉽게 그는 신자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들 자신의 말에 우리 스스로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말은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조차 속이고요. 그것이 선이든 그것이 신앙이든 자신의 마음까지 속여서 가장할 수 있는 게 인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조직하고 다윗도 함께 나가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막았었죠. 앞으로 가서 보시죠. 3장에 가서 보십시오. 2절 끝에 18장 3절이요. 2절 끝에는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군사를 조직하고 왕인 다윗도 함께 싸우겠다고 하니까 3절에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다윗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온 마음을 다해 다윗을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아 이들이 다윗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구나라고 증명되는 것이지 다윗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윗을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군사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란 얘기예요. 잘 대우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당부는 자신들 만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렇게 소중한 다윗의 당부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보다 훨씬 소중하고 자신들이 다 죽더라도 그들은 상대방에서는 당신을 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직역하면 뭐죠?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상하지 않게 잘 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오늘 본문에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그 말이 백성들의 마음에 기억되어 그대로 신빛 가운데 새겨져 시행되었다면 아마도 압살롬은 그 전쟁에서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소중하다고 여기는 다윗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윗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면서도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뜻을 외면해버린 거짓된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죠.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가서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하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가 압살롬이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뛰어갔던 얘기가 아니에요.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그는 머리가 되게, 아시죠? 앞에 보면 머리가 무거웠잖아요. 머리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림을 보여줄 때 보면은, 금발로 해가지고 멋들어진 머리를 보여줘요. 근데 그 멋진 머리를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도망가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상수나무 아래를 지날 때, 그 머리털이 상수나무 가지 사이에 낀 거예요. 그리고 노새는요, 계속 달려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요? 나무에 머리가 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상태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해서도 전혀 대항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매달렸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머리털이 껴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대롱대롱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어떻게 해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지금 압살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형편을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합니다. 그렇게 고하죠? 10절에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11절에 그 고한 사람에게 요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왜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오죠. 떨어뜨리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어요. 즉 네가 압살롬을 죽였다면 내가 너에게 뭐요? 포상했을 것이다. 상을 주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12절부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름 없는 이 사람의 이 말은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인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의 압살롬을 가운데 두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지에 매달린 압살롬을 발견한 이름모를 한 사람과 그의 보고를 받은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압살롬을 발견한 그 사람은 자신이 힘이 없어 압살롬을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지에 머리털이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회가 되면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한 자였기 때문에
만약 압살롬을 죽여 다윗에게 바친다면 그 공로가 인정되어 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망자 신세로 도망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들에서 자고 먹고 하는 삶을 살아요. 원래 어디 살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올 때 함께 나온 사람이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압살롬 때문이에요. 압살롬 때문. 그럼 자기에게도 정말 싫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자기의 미움으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 압살롬은요. 전혀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고 자기는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죽이면 요압의 말처럼 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죽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람이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까 읽었던 5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을 내렸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지시만을 이 지시했던 사실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다윗의 그 마음과 다윗의 뜻을 헤아리고 오직 거기에 복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미운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기회의 사람이에요. 그를 죽이면 상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고 지금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압살롬을 죽일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 왕의 말씀 때문이다. 왕의 말씀 때문이다.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요압은 다윗의 지시를, 다윗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뜻과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압살롬은 다윗을 대적한 반역자라는 생각과 지금 그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둔 채 지금이 바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서 죽인 것이죠. 뭐 우리의 삶을 예를 들면은 생각해보세요. 자, 압살롬이 달려있어요. 주변에 다윗 편에선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 죽일까 말게, 죽일까 말게 사람들은요 사실 압살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따라 나왔지만 어쨌든 그 압살롬이 반역하는 바람에 다윗이 도망 나오고 다윗이 도망 나올 때 다윗 편에 서서 나왔기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지금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죽일까 말까 할 때 전부 다 아마 죽이자 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를 죽여도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물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도의원 뭐라고 하게, 어휴,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누구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을 살았는데, 오늘날 그 사람이 정말 곤란한 상황에 딱 처했어요. 내 말 한마디면 정말 낭떠러져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요압은요? 전혀 그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들 중 과연 진심으로 다윗을 섬기는 자는 누구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압살롬을 처음 발견한 이름 모를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함께 나가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군사를 조직하고 세대로 나누고 나도 전쟁 때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할 때 당신은 나가지 마소서, 왕은 이성에 유하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다윗의 출전을 만류했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소중하다고 외쳤던 백성들 가운데 이 이름 모를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누구도 있었겠어요? 요압도 있지 않았겠어요? 최측근의 장군이니까. 다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그들도 외쳤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을 그처럼 높이 섬기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요압은요. 다윗의 마음이나 다윗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말에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무기력한 상태의 압살롬을 만나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뭐에 따라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요. 이 이름으로 한 사람 보세요. 은 10개를 주었을 것이다. 이 고백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 손에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요셉 표현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내게 100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압은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요압을 두고 과연 진심으로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압도 다윗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요? 우리가 주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게 예수님이십니다. 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반 이상 죽을지라도 그들은 당신을 노릴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목숨보다 당신이 귀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말로 고백한다고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돼야지. 비록 다윗 앞에서 어떤 듣기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겉만 번지려한 말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굳게 세우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외친다 해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삶이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일치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말과 삶은 각기 독립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면서도 죄인의 죄인담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죠. 부활절날 고난주간 때 울며 불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았다 할지라도요. 삶 가운데서 죄인다운 삶이 없다면 그 고백은 허공에 외치는 울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죄인이야. 이건 교회에서 배워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배워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느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고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 콧물 쏟고 하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남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남을 죽이고 한다면 그건 뭐죠? 그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라는 고백은 배워 사는 거고요. 삶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처럼 사는 거예요. 요압처럼. 요압처럼 사는 겁니다. 마치 요압처럼 내 생명을 다해 예수님만 믿을 것을 다짐하면서도 막상 세상에서는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린 채 다만 자신의 뜻과 마음과 유익을 따라 행동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에서 요압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의 현실을 즉시해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어떤 한 사람으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요압처럼 행동할 것인지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껏 말로는 주를 위해서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며 말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요압식으로 살아왔음을 고발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서 그 마음을 내 속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산다면 그의 모든 모습은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우리 마음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여겼던 내가 결국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었을 뿐임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가 홍수처럼 밀려들게 될 것이고 은혜를 담고 있는 그 마음에서 과연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우리는 삶 가운데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말에 우리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복음에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외면한다면 그의 말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압살롬을 발견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의 말은 은 천 개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자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 천 개가 아니라요, 은 열 개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원가정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크신 분으로 다가온다면 자연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게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비에 새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과 혀끝으로만 정답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정답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요, 주일 일부 때나 이런 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들이 듣는 숫자에 비례해서 제 나름대로는 난이도를 많이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일부 때 말씀이 제 딴에는 제일 쉽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부, 그 다음 수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내 구주라는 고백을 듣고, 아, 우리, 먼저 가신 분이 구원받았구나라고 스스로 이렇게 여기며 사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 앞에, 아,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그런, 편안한 끝에 살도록 두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의 깊이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의 무엇이 바른 뜻인가는 알고 갈 필요성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 어느 때는 제가 고백하셨어요? 그럼 구원 받으신 거요? 이렇게 얘기해도 옆에 서가지고 수요일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믿음도 하면 덕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요? 어디 갔는지 우리 모르죠. 단지 살아있는 자에게 더욱더 소망 가운데 그리고 더 신앙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을 가만히 보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사랑한다는 소리 같지 않은 거예요. 왜요? 다 우리를 책망하는 말로 들리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말은 다 사랑입니다. 그분의 말은 다 사랑이에요. 왜요? 책망도 뭡니까? 이거 파이디온이니까 자녀 만들기예요. 왜냐하면 자 그것이 맞는지 그게 틀렸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왔는데 그게 틀렸어. 그러면 그 산시간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아닌 걸 아니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고치든지 수정을 하든지 주 앞에 가든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는 걸 싫어요.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인정받는 걸.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길 원하죠. 바른 길을. 칭찬의 길을 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은 전부 다 사랑하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음성을 듣게 되면은 후렴에는 것처럼 내가 매일 어디에 서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아,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죽을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믿음도 자랑할 게 없고요. 우리가 만든 어떤 작품과 업적도 사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게 뭐죠? 아,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뭐라고요? 바른 말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어느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싸움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요셉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언제였다고요? 피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예요. 그 뭐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 쳤기 때문에 결과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지. 애굽의 총리가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그 전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려 하면서 몸부림쳤던 그의 신앙의 삶이 가장 멋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신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와 있으니 이 아름다운 싸움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함께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길로 세우고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라는 걸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단지 교회에서 학습되어지고 교회에서 배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고백이 되지 말게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그렇게 정답을 얘기했다고 그 정답을 얘기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신앙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싸움이 아니라 신앙은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예원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서 오늘도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 아버지 그 다윗과 싸우고자 했던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채가 끼게 되고 대롱대롱 매달린 채 있는 모습을 보고 고하는 이름모를 한 사람과 그 보고를 받은 요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로 참된 신앙의 사람인가 거짓된 신앙의 사람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군대를 셋대로 나누어서 나도 함께 너희와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나가지 말라고 우리 만명보다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된다고 당신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존재이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소중하다고 외칠 때 이름 모를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두고 압살롬의 상황을 두고 이 두 사람이 정말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은 요압이 너는 그것을 보고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내가 죽였다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었을 것이다. 은열개를 주었을 것이다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고백이 은천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부탁하는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압살롬이 처한 상황에 무기력 상태에 내가 칼만 들어 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목숨을 위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 다윗의 명령만을 기억하여 그를 죽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요압은 달려가서 그를 죽이는 것을 통하여 과연 누가 하나님 모시기에 다윗의 마음이 아파한 자고 다윗의 마음을 이해한 자고 다윗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도 요압처럼 우리의 신앙길에서 예수가 내도 주고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명령의 말씀은 다 잊어버린 채 우리의 유익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자라면 우리는 요압과 같은 헛된 거짓된 믿음의 삶을 살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사랑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 우리가 정말 주인 중에 괴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배워서 알므로 말미암아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심령이 느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끝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런가 진실함으로 더욱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고 존귀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날에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원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